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이 어떠한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아가는 그래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으로 되어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과연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기 전에 과연 우리 자신들이 진심으로 십자가를 기뻐하는가 이러한 점을 좀 생각해 볼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은 과연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뻐하지도 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과연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또 스데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반가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반가운 법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세상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죄가 좋고 세상이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별로 반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좋아한다, 회개한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죄를 미워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가 말한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갇힌 그 나쁜 일, 그 감옥 갇힌 것을 나쁜 일로 여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비록 감옥에 갇힌 것이 보기에는 나쁜 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놀라운 일로 변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온 시위디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감옥에 갇힌 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이었다는 그것으로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목숨이 이태로운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서 자신은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욕망을 가진 그게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25절 26절을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마음이었다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 권면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은 너희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걸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딱 들을 때에는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있었던 복음적인 행위 어떤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분명히 제가 못 받고 지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을 행위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가 우리 어떤 몇 가지 행위를 찍어가지고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행위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물론 결과는 어떤 행동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흔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은 한국 교회 분위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타당하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차원의 지금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행위다 이걸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말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생활 속에서 복음에 맞는 행위들을 좀 만들어내봐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우리는 생활 속에 복음에 합당한 또 다른 생활이 존재하는 얘기가 돼버려요. 생활이 있고 그 생활 속에 또 다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이 둘로 구분되어가지고 이건 복음에 합당한 것, 이건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에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에 맞는 행동, 이것은 복음에 맞지 않는 행동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나하나 지금 구분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복음의 정신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래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는 이 말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하라 이 말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거죠. 결국에 복음을 안다면은, 복음을 믿는다면은 그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겁니다. 뭘 실천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과 맞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생활하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활이라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맞게,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라. 복음에 어울리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말이 나오죠. 로마서 13장, 갈라디아 3장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게 무슨 의미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뭐 그리스도가 의복이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걸치는 겁니다. 옷을 입었을 때에 보이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고 옷이 보이죠.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인데, 평소에 그렇게 점잖던 사람이 예비군복 입어놓으면 행동이 좀 풀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신사복을 입으면 점잖게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 예비군복이나 어떤 군복을 입으면 좀 난잡해지는 것, 그러면서도 뭔가 부끄러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면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사람은 옷을 입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옷에 어울리는 행동이 나빠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옷 입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옷 입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의미의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 옷에 어울리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 어울리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의 말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어울리게 산다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일을 도모하고 자기 일을 이루게 사신 분이라면 우리 역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어울리게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신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 그리스도에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뭐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내 일을 이루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서 그 옷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옷에 어울린 생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런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이 말은 복음에 어울리게 이런 의미가 돼요. 복음과 조화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쳐버린다, 그쳐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묵상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것으로 딱 멈춰버리는 것, 이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말하는 그 복음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산 믿음이죠. 산 믿음이랑 믿음이 살았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살았다는 것은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죽었다면은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 의한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염려하지 않고 자기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온 시위대 안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믿음이 바울 안에서 활동한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감옥이라고 한 상황 속에서도 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것을 기뻐하는 이상한 어떤 생활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어울리고 복음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실컷 얘기하고 토론하고 떠들고 그쳐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서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토론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토론과 그 말 속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그 말을 맞게 했다 할지라도 말했다는 그것을 그쳐버린다면 그건 죽은 복음입니다. 죽어있는 거죠. 능력이 없는 복음으로 그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하고 나눈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모여서 성경을 얘기할 때 때로 서로 얼굴을 붉히기까지 하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성경을 얘기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옳다 이것은 말은 아니지만은 다투면서까지라도 맞다고 여겨지는 복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그 마음은 좋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진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열심이라면은 생활 속에서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에서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데 생활에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포기해버렸다면은 그것은 뭔가 복음에 맞지 아니하는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에 대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고 토론할 때 내 말이 맞다고 열심을 내면서 생활하는 것에는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다, 내 하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은 그 복음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9월 첫 주일 주보에 오전 설교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왕 나왔으니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보하고 제 설교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니까 틈틈이 주보도 좀 많이 읽어보시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주보에 어떤 글을 썼냐면은 말이 맞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읽어보신 분은 뭐 기억나시겠죠. 맨 처음에 썼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할지라도 말이 맞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그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린 대개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맞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 자체가 옳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버립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있고 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바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참 쉽게 들어오죠. 하지만 누구라도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옳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진짜 옳은 사람은, 진짜 옳은 복음 매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복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음을 기뻐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말하긴 말하되 복음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를 않았죠. 오히려 죽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을 수 있게 만들었는가? 이런 물음을, 의문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이러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참 복음 앞에서 사는지 부끄럽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세상 그 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저들을 그렇게 살고 저렇게 죽을 수 있게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 대해 그런 의문을 가지겠어요? 오히려 어쩌면은 믿는다고 하더니 별 수 없네. 뭐 이런 말만 듣는 우리는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말하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고난을 통해 영광 돌리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세상에 성공한 내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말고 그 이름 포기해버리고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믿고 있다는 믿는 대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착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몇 가지 행동을 하고 안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큼 교인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없어요.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성도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서 교회에 뿌리게 내린 게 뭐냐면은 이것저것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것 이것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본 그리스도인은 아 저 사람들은 이것 이것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인상을 다 갖게 하는 거예요. 신자 그러면 아 그들은 천국을 소모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 두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 그 사람들 세상에 실패해도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신장 아, 술, 담배 안 한 사람들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간 사람들 겨우 이런 인상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그나마 그런 인상까지도 다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교인? 아, 술, 담배 다 돼? 뭐 이런 생각까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에 책임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바 우리 탓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돈이 앞서면 결국 돈에 쳐버리고 돈에 마음 뺏겨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제가 기독교 서점을 가면은 나 부끄러운 일을 좀 몇 번 겪어요. 뭐냐면은 책이나 다른 물건을 사고 나면 그 서점 주인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묻는 말이 뭐냐면 영수증 필요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뭐 제가 제 책 살 때 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교회에 필요한 거 살 때는 영수증을 제가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영수증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때 또다시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그냥 드릴까요? 적어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에 제가 산 그 물건값을 적어서 줄까요? 아니면 그냥 백지로 줄까요? 이런 물음입니다. 왜 그걸 물어보겠어요? 주인이 값을 적어주면은 그냥 물건 산 대로 돈을 교회에 청구하지만은 백지로 주면은 자기 마음대로 금액을 적어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지 수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돈 삥땅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왜 그런 말을 일반 서점이 아니고 소위 기독교 서점이라는데도 그런 말을 드려야 그 말입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것이죠. 소위 기독교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을 이용하고 영수증 청구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겠습니까? 일반 성도 영수증 청구하겠습니까? 주로 목사들입니다. 주로 목사들이 교회 물품 사고 해서 영수증 청구에 교회 청구해서 받아낸 것 아닙니까? 결국에 목사들이 얼마나 돈을 뒷거래를 했으면은 기독교에서는 주인의 입에서 영수증을 적어드릴까 그냥 드릴까 이런 말이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래 했으면은 이게 현대교회 실상입니다. 지난 주일날 뭐 우리 청년 얘기하면서 교수도 그런다 하는 말 제가 들었는데 그래 이놈의 교수나 이놈의 목사나 하면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실상이에요. 그리고 그 실상 속에 우리 자신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결국 마음이 복음에 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대로 항상 마음이 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다른 데 끌리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과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말한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손상시키는데 앞장서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해놓고 내 손으로 복음을 손상시키고 있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아예 복음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든 복음과는 뭐 관계없는 것이지만 우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복음을 말하고 믿는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다른데 마음이 끌리면서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 복음을 내 손 가지고 짓밟고 손상시키는 그 짓밖에 하고 있질 않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근심하시고 애통하시면 통곡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통곡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해서 어떤 행위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은 복음으로 사는 데 관심 있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옳은 행동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서 어떤 행위가 보여진다면 그냥 그것은 복음으로 생활한 삶의 결과일 뿐이지 열매일 뿐이지 그 행동을 따로 떼내가지고 이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뭘 하라 하지 말라 말이 나오죠. 가령 뭐 거짓말 하지 말라든가 탐욕을 내지 말라든가 시기하지 말라든가 다투지 말라 이런 뭐 여러가지의 규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행동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구약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행위는 나쁜 것이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가 탐욕을 내지 말라거나 시기하지 말라거나 다투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갑자기 괜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꼭 그 앞에 복음에 대한 어떤 원칙을 말하고 난 뒤에 그런 말을 끄집어내요. 복음의 원칙을 말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행위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빛을 생각해 볼 때에 거짓말하는 게 옳으냐, 이걸 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 자, 그렇다면 탐욕을 내는 게 복음에 어울리는 거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시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하는 것이 복음에 맞는 거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 그래서 사도는 복음에 맞게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복음에 맞는 신자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서, 복음의 능력 이끌려가는 그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다툼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시기했을 때에 역시 이것이 복음에 안 맞는 것이구나 하면서 시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그 복음에 맞는 쪽으로, 어울린 쪽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떠들면서 거짓말해야 되고 시기하고 다툰다면 결국 복음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말과 안 맞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말하는 거다고. 신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에 일치하고 복음과 어울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굳게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굳게 세우셔야 돼요. 복음을 말한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가 단지 복음을 말로만 즐기는 그런 수준은 아닌지 깊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복음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에 일치한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진심으로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장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것, 일치된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예수 예수 복음복음 말해봐야 서점 가가지고 영수증 삥땅치는 그런 것은 복음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에 이끌리는 마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행동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살았던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본래의 생활에다가 기독교적인 행위 몇 가지를 보태가지고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은 그대로인데 거기다 교회 다니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성경 읽는 행위, 이런 것을 추가해가지고 신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런 건 신자가 아니라 그냥 교인이죠. 교인. 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본래의 생활에다가 종교적 행위를 몇 가지 추가해서 되어진 사람이 교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합당하기에는 이런 말도 본래의 생활에다가 보태어진 몇 가지 종교 행위를 이해를 해버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이 있죠.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의 정신과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진다, 이 말은 하루 살아 행동이 뭔가 특이한 게 보여진다, 이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정신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 정신이 달라지고, 모든 게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어진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복음 말할 때 그분은 복음하여서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복음이 뭡니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는 고통을 겪으시고 수치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은요, 우리의 용서와 구속을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일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용서함 받은 것이거든요.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 대신 죽으신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복음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복음 말하고 또 스스로 복음을 인정하니까 그것으로 믿음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대로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한 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인정한다고 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는 세상 것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교회의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이 땅의 모습과 똑같이 보여진다면 그게 과연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어울린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요 죄에 대한 사실을 믿는다면 죄를 미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이 돼야 마땅합니다. 성경에 말한 죄에 대한 사실을 믿는다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생활에서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합당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게 되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하지 않는 것, 항상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 이걸 믿는다면 그걸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에서 얻는 그 영광보다도 하늘에 대한 영광 그것을 기뻐하는 이런 생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아는 자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론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말뿐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도로 부름 입은 거예요. 나는 복음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말로 되어졌으면 이제 남은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도가 우리에게 외치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 시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믿는다 하고 복음 말한 저희들 이 시간 사도가 비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과연 저희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기뻐하는 가운데에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에 일치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저희를 이 시간 깊이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을 말하기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 주님 허락하신 그 믿음 아래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말한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말하러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복음을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주를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